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족으로 둔 모든 가족들은 덩달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입학식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아이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3월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월에 우리들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꿈이 있습니다. 이 3월이 정말 학생들에게는 또다시 시작되는 지겨운 시간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새로워지는,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일도 이루는 어떤 가능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월에 우리 자녀들이 혹은 또 우리 언니가, 오빠가, 우리 형제가, 우리 누이가 정말 뭔가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뭐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다 하더라도 여하튼 새로운 달이 되었고 새로운 달의 첫 주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획과 소망과 그리고 바람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이 3월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지난달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올 3월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크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꿈,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큰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땅을 얻게 하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냥 이 여호수아 인생 속에서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은 오래전 여호수아의 아버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근 한 500여 년 전부터 생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 아들 이삭이 동참했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동참했고 그리고 요셉 때 이르러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는 온 가족이 가나안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그 땅에 차지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이해일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에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가나안에서부터 빼져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도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많은 이 힘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 지도인데 미국 지도에 이렇게 빨갛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어디를 보여주냐면 이게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각각의 하나의 스테이트로 이제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연합된 게 이제 미국인데 이게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이게 원래는 어느 땅이었냐면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어디였냐면 요 밑에가 이제 멕시코입니다. 이렇게 살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멕시코인데 이 멕시코는 이 넓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했는데 이 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 이 부분을 다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미국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멕시코가 아닌 거예요. 미국 나라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땅이 워낙 넓은데 그냥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인 거예요. 대신 조건은 그 땅을 사수해야 돼. 그 땅을 사수할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을 뺏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울타리만 치면 내 땅일 수 있지만 조건은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든 사람을 있어야 되고 또 인부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땅을 갖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문서예요, 문서. 오늘날 말고 옛날에 문서, 종이 쪼가리 문서. 근데 이 문서를 뺏기면 그럼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생명인 거예요. 혹시나 밤에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집 문서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럼 난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 문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것을 방어했고 잃어버리면 남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지금 당장 받아도 가족이 70명인데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숫자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수를 더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와서 원래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40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숫자는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의 그 허허벌판에서 사는 삶보다 애굽에서 잘 지어진 땅과 관계시설과 안전한 이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 숫자를 늘리는데 엄청난 이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한 100만이 넘어서게 되니까 이 애굽에서도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 애굽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 이제 됐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장정만 70만 그리고 애 어른 하면 이제 100만이 좋게 넘어가는 그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로로 이 파란 선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사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100명만 돼도 이주하기가 참 어려운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일에 모세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 왔냐 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정탐해보고 다 뒤로 넘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 다시 돌아가자.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걱정을 하니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모세도 실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 50일 이상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이 일을 끝내고 싶으십니다. 여호수아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꼭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같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특별히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내가 맹세하여 준 땅, 그냥 언약한 땅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맹세하여 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은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열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다 했는데 정말 주고 싶은데 이 백성은 이걸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타고 하나님의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이번에 꼭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너 이번에 꼭 담대히 해야 된다. 제발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다. 너만 마음을 강하게 하면 돼. 너만 담대하면 돼. 그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제서야 내가 줄 수 있다. 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엔 그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요.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가나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나안을 다 싹쓸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옆에 바다가 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오히려 이 애굽보다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본 이 애굽보다 이 가나안 지역은 정말 이 유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중동으로도 갈 수 있고 정말 요지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려고 이 애굽에 넣는 동안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줬으면 했어요. 그 땅을 내 백성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 정해놓으신 땅이에요. 예? 딱 이건 내 아브라함을 위한 땅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변화시키셨어요. 그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은 허허 벌판에 보내는 게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 만났던 이 여리고는 놀라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민족.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싹 하나님이 유황불로 진멸해 주시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들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려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것이 갑자기 다음 달에는 휙 들뛰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로 나아가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각 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1885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자기의 피를 초계와 같이 뿌렸는데 그 선교사에 흘린 피가 그래서 세워진 이 나라가 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며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은 부강하고 발전돼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지키라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기술을 배우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법을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또 창을 다루는 법, 칼을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나요? 전쟁을 연습하라고 하셔야지. 오늘날 이러한 고민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3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여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드려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졸지 말고 예배드려라. 예? 네? 아니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요? 과외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성경 공부해라. 네,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왜 전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가족여행을 가야 그래야 가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학원을 가야, 선생님께 또 배워야, 주일에도 쉬지 말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성적이 높여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연구를 해야,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담대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냐고요? 왜? 그러면서 우리들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들에겐 어려운 일이 될까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이게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게 풀려야 됩니다. 안 풀리면 오해해요. 오해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면 그러면 은근히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라고 했지만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하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험을 보고 그날의 직장을 가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이유를 잘 되새겨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험에 몇 점을 맞을까? 엉뚱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시험을 몇 점 맞을까? 하나는 틀리겠지? 출제자의 의도에 속아서 하나는 틀리겠지?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잘 배우셨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샐러리맨으로? 네? 직장에? 하나님은 그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기껏해야 목수였을 뿐이지 뭐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장이었던 적도 없고 하나님은 몰라요. 뭘 몰라요. 주일에 문을 열어야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에 문을 닫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지. 주님은 비전문가예요. 주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는지.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더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말을 듣는 게 낫지 하나님 말을 듣는 건 이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무슨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야지. 내가 내 돈 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닌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에나 직장이나 이 사회도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를 신뢰를 주고 우리의 확신을 주는 거는 나와 같은 어떤 사람 혹은 내 선배, 내 친구 혹은 우리 선생님 혹은 내 직장 상사 혹은 이웃집 가게 기타 등등의 우리 수준에서의 보이는 것들이 그게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읽을 부분 읽었잖아요. 세 장 딱 읽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덮어놓고 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 했잖아요. 새벽기도 했으면 이제 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주간만 아니고 야간에도 야간만 아니고 주간에도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부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공부의 신, 공신입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신이에요. 직신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신입니다. 교신이고 하나님은 가정의 신이, 가신이고 하나님은 이 세계의 신입니다. 그분은 전문가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풀지를 못할까? 풀면 몇 점을 맞을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왜 나왔고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물리학 원리를 모르신다? 그 원리가 왜 나왔고 그게 왜 이 세상에 필요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내면 다 100점이죠. 모든 문제 다 맞추지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오셨냐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해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은 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네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의 신인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아니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주님께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우리에게 가장 뜻깊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6.25 전쟁. 6.25 전쟁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를 얻은 게 무엇입니까? 어느 전투입니까? 인천 3.6 작전. 딱딱 나옵니다. 이게 인천 3.6 작전의 그 그래프입니다. 도면이. 인천 3.6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 이 작전이었는지 기본적으로 해안에서 육지로 해안이 다 점령이 그러니까 육지가 다 점령이 된 상태에서 그쪽에 이제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 해안에서 육지로 공격해서 들어간 게 이 전 세계의 역사상 500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빼고는 다 실패를 했대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배들이 배치해서 이제 공격을 해 나가는데 한 배라도 무너지면 그럼 이게 전열을 흔들릴 수, 빨리 도망갈 수도 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인천은 여기 그림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들이. 조석 간만에 차 그 시간에 섬들을 피해서 이 배들이 이 많은 배들이 이 섬들을 피해서 그 위치에 딱 서서 딱 위치를 한 다음에 막 쏘아대고 비행기 보내고 또 예, 병력 보내고 이걸 하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다 장군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한 번 딱 한 번, 제가 아까 500번 중에 딱 5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딱 한 번을 성공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건 뭐였느냐? 그걸 연구를 했대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딱 그 한 번. 그 한 번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는 뭐였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기가 이제 프랑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 위에 이제 영국이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유일하게 성공했던 딱 한 번의 작전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 영국에는 처칠 수상이 있었고 그리고 사령관은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나치가 독일이 여기를 다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고 일로 들어가야만 병력이 들어가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이게 절벽이어서 이 노르망디 이 해역이 그냥 뭐 편편한 해안가가 아니라 이쪽은 또 절벽 지역도 있대요. 그래서 너무 공격하기가 어렵고 그 전날에는 또 비도 오고 안개도 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기로 했답니다. 기도하고.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좀 절름발이었지만 평생을 그리스도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전부터 무려 17시간 17시간 그가 기도를 했대요. 17시간이면 12시간이 이제 다시 시간이 되고 그보다 1시간, 5시간 더 많이 기도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이 세계대전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고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정도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처치를 했겠어요? 그 잔악무도한 이 나치를 주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던 것이에요. 그걸 연구한 뒤에 이제 맥아더는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돌아와서 결심을 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자. 기도하고. 이건 딱 한 번은 기도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하자. 그리고서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책으로 나왔어요. 맥아장군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부산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목회자들한테도 기도를 요청을 했고 기도함으로 이 작전이 성공이 돼서 이때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김일성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역할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칼로 안 되는 것을, 아무리 창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아무리 총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아무리 대포로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적은 무기를 가지고, 적은 병력을 통해서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부의 신이에요. 주의를 빠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공부의 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협통하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상담가를 찾아가고 가정의 문제를 여행을 계획해서 뭐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고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신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싸우지 않고 혹은 공부하지 않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왜 역사가 되는가 하면 그게 왜 놀라운 일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성경 공부할 때만 말로는 뭐 전도해야죠. 말로는 뭐 선교해야죠. 말로는 뭐 봉사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게 덮고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지쳐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딱 시간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조금만 손을 더 뻗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벽에 왜 기도를 하나요?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형통하나요? 그게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놨다 그러니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에요. 준비하고 가서 준비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그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왜 전쟁에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담대하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영화로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끔찍해요. 뭐 선열이 남자하고 뭐 사지가 튀고 아무도 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병사들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앞에 죽어 가도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요. 한 문제 모르면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한 문제를 모르는데 그게 막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내가 1번 문제를 모르니 2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3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모르는 건 넘어가자.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 모르는 건 넘어가자. 아는 것부터 풀자. 이거에 집착하지 말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두려워 말고 담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면 그럼 그건 그때 몰라도 나중에 돌아오면 또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공부의 신인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아는데 밀려 쓰고 아는데 생각이 안 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아내가 있어요. 안 되는 남편이 있어요. 안 되는 어머니가 있고 안 되는 아버지가 있고 안 되는 아들이 있고 안 되는 딸이 있습니다.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안 되면 내가 되게 해줄게. 나에게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이거를 뒤엎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때문에 집을 나가라라고 하지 말아라. 그 때문에 죽어버려라 하지 말아라. 그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다 내가 함께 하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니까 신을 놔두고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갖두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의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혹은 박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직장 상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조언은 해줄 수 있겠지요. 왜 의사가 다 할 것 같으면 왜 사람이 죽습니까? 의사가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불치병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3월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꿈은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길어야 80년이죠. 우리의 꿈은 길어야 50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100년, 200년, 300년. 바로 우리 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꿈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3월에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3월에 제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때가 아니라면 제가 참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 누리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승리의 승리를 누리고 이 3월이 정말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꿈을 봅니다. 주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때도 못했던 그 꿈, 우리 아버지 아버지 때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꿈,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이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꿈이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우리가 우리 처한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빛을 나타내며 그리고 주의 소금이 되어 주의 놀라운 꿈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놀라지 않게 해주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익히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늘 이 모든 일들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기를 원하오니 담대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01장 같이 부릅니다.